안녕하십니까.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지역 내 미 동맹들과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 확대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동 내 동맹들에 대해 계속 확고히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영내 긍정적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중동에 생긴 공백을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이란이 채우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적극적이고 원칙 있는 지도력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 내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기존 6개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에 더해서 이집트와 이라크, 요르단 등이 참여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성명 없이 폐막되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틀째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관해는 진전을 거뒀지만 예상대로 공동성명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라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제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이번 회의에서 G20이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라며 모든 국가가 식량 공급의 흐름을 보호무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식량과 에너지 불안정 해결을 위해 농업 교육을 촉진하고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 서방국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하길 원했지만 중국과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G20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특정 지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나 다른 많은 사안에 관해 회원국들 사이에 강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경량 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국무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MK-54 경량 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판매 계획을 의회 통지했다면서 한국은 총 31발의 MK-54 어뢰와 회수 가능한 훈련용 어뢰, 관련 지원 장비와 부품 등의 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량 어뢰는 해상작전 헬기인 MH-60R 시호크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앞서 지난 2020년에 9,600억 원, 미화로 7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2025년까지 이 시호크 헬기 12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 이런 가운데 어제 해군 항공사령부를 공식 창설했습니다. 해군은 이날 창설식에서 새 항공사령부가 해상경계작전의 핵심부대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새로 도입할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해상작전 헬기, 기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소해 헬기 등이 새 사령부에서 함께 운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성난 군중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뒤 사임한 가운데 라닐 위크레메싱거 총리가 어제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의회가 다음 주 새 대통령을 선출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 위크레메싱거 임시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부의 권한을 확대하며 법질서 확립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 사태에 공동 책임이 있는 그를 스리랑카 국민이 지지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 중부도시 드니로프의 우주산업단지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당국자들은 이번 미사일 공격으로 우주 로켓과 인공위성 등을 생산하는 공장 시설과 인근 주택 등이 파손됐다고 전했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름 많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평양도 같은 날씨 예상되며 낮 최고 5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뷰인 뉴스.
공룡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주라기 공원에 갑자기 가장 사나운 공룡, 티라노사우루스가 있는 구간에서 자동 관광차가 멈춥니다. 변호사는 공룡에게 먹히고 나머지는 실종되는데요. 공룡 때문에 다리를 다친 수학자 이안 말콤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이것도 우리 관광 코스에 있는 거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3년에 개봉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주라기 공원입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6편까지 제작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은 영화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1편입니다. 주라기 공원은 미국 작가 마이클 크라이튼이 지은 공상과학소설 주라기 공원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신 유전자 복제 기술로 공룡들을 부활시켜 만든 테마파크에서 개장 전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간들이 공룡들의 습격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상상력과 첨단 특수 효과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던 영화라고 하는데요. 살아있는 것 같은 공룡을 등장시킨 최초의 영화 주라기 공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유한 사업가 존 해몬드 회장은 저명한 고생물학자 앨런 그랜트 박사와 그의 애인이자 고식물학자인 엘리 세틀러 박사, 이안 말콤 박사 등 전문가들을 코스타리카 연안의 이슬라 누블라 섬으로 초대합니다. 섬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거대한 초식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가 일행 앞에 등장합니다. 존 해몬드 회장은 고대 공룡 피를 빤 모기가 갇혀있던 호박 화석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한 뒤 양서류의 DNA를 결합해 각종 공룡들을 만들었는데요. 이를 내세워 세계의 유일한 테마파크, 주라기 공원을 개장할 계획인 거죠. 살아있는 공룡들에 압도된 전문가들은 1박 2일간 공원에 머물며 안전진단을 해주기로 하는데요. 존 해몬드 회장의 어린 손자 팀, 손녀 렉스도 공원을 구경하러 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스템 엔지니어 네드리가 미리 외부에서 돈을 받고 공원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비시킨 뒤 공룡 수정란들을 빼돌려 달아나려고 합니다. 시스템 마비로 전기 철창이 작동하지 않자 공룡들은 우리를 탈출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공원을 둘러보던 아이들과 일행은 포악한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습격을 당하고 마는데 이안 말콤 박사는 티라노사우루스를 유인하고 앨런 그랜트 박사가 아이들을 구해내 도망치자 뒤늦게 차를 몰고 온 엘리 세틀러 박사. 그들은 공원 경비대장 멀둔과 함께 간신히 피신합니다. 돌발 상황에 충격을 받은 존 해몬드 회장은 어떻게든 시스템을 복구하려고 하지만 그 사이 따로 떨어진 아이들과 앨런은 도움을 요청하러 공원을 헤매다가 영리하고 잔인한 공룡 벨로시랩터에게 포위되고 마는데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주라기 공원의 테마곡이죠. Theme from Jurassic Park였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은 공룡 영화지만 폭풍우가 섬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거대하고 난폭하고 굶주린 공룡들로부터 숨을 곳을 찾지 못하는 재앙 영화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환상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이기심과 통제를 벗어난 과학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마이클 크라이튼은 소설 주라기 공원에서 유전자 복제와 멸종된 공룡,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는 카오스 이론을 결합했습니다. 영화에서 카오스 이론은 철학적 의미를 지닌 동시에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데요. 크라이튼은 애초부터 스필버그 감독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1989년 스필버그와 자신이 제작 중인 TV의학 드라마 ER의 각본을 논의하다가 집필 중이던 주라기 공원 얘기를 꺼냈다고 하는데요. 스필버그는 그때 이미 수천만 년 전의 공룡을 현대의 인류 앞에 데려와 실감나게 움직이게 하는 상상을 하면서 단숨에 매료됐다고 밝힌 바 있죠. 영화의 무대인 주라기 공원의 주요 장면들은 기반시설이나 육지와의 접근이 편리해야 하는 촬영 상황을 고려해 하와이의 카우아이 섬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영화 제작의 핵심은 살아있는 공룡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영화 전체에 CG,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요. 실물과 흡사하게 제작한 캐릭터를 원격 조종으로 움직이는 애니메트로닉스 작업을 연계해 합성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하죠. 특수효과팀은 2년간의 사전 제작 기간을 거쳐서 공룡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눠볼까요? Journey to the Island, 섬으로의 여행 들려드립니다. 주라기 공원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같은 해 전쟁 영화 쉰들러 리스트로 비평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많은 이들이 기대하는 작품을 내놨는데요. 그게 바로 주라기 공원이라고 하죠. 진짜 스타들은 컴퓨터 애니메이션으로 창조된 모형들이지만 제프 골드블룸을 비롯해 배우들의 연기로 영화를 즐겁게 만들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에서 수학자 이안 말콤 박사 역할로 유명한 제프 골드블룸은 1974년 영화 데스 위시로 데뷔해 여러 영화의 조연으로 나왔고요. 1986년 영화 플라이 리메이크 작품에 출연해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그 이후 주라기 공원, 인디펜던스 데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등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대사 중간중간에 이렇게 말을 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프 특유의 능글맞고 냉소적인 유머가 매력적인 포인트로 꼽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배우 샘 닐은 주라기 공원 시리즈의 공룡 박사 앨런 그랜트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가장 애착이 가는 배역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는 주라기 공원 3편에서도 그랜트 박사 역할로 출연했는데요. 28살 때 배우 활동을 시작한 샘 닐은 그가 출연한 1979년 내 화려한 인생이라는 영화가 칸 영화제에 초청되면서부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10월, 투명인간의 사랑, 매드니스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죠. 여배우와는 조용하면서도 상대 배우를 받쳐주는 연기를, 그리고 남자 배우들과는 공포감을 주는 역할을 자주 맡는다고도 하네요. 엘리 세틀러 박사 역할을 맡은 미국 배우 로라 던은 부모님 모두 배우로 활동했는데요. 그녀는 1973년 화이트 라이트닝으로 영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데뷔 후 꽤 오랜 시간 동안 큰 인정을 받지 못했던 로라 던은 1986년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블루 벨벳에 출연하면서 그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고요. 1990년 칸 영화제 작품상 수상작인 광란의 사랑에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여주인공 역을 맡아 관객에게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Jurassic Park Gate, 주라기 공원 문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에 나오는 주라기 공원은 일종의 테마파크죠. 특정한 테마, 그러니까 주제를 정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든 공원을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3대 테마파크라고 한다면 먼저 디즈니 놀이공원, 디즈니 월드를 뽑을 수 있겠죠. 디즈니 놀이공원은 디즈니랜드와 디즈니 월드로 나눠지는데요. 디즈니랜드는 1955년 7월 17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애너하임이라는 곳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만화 제작자 월트 디즈니가 설립했고요. 디즈니랜드는 규모가 계속 커지고 방문객도 늘어나면서 매년 1,400만 명의 방문객이 30억 달러를 쓰고 가는 그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놀이공원으로 자리 잡았고요. 그 뒤 디즈니랜드보다 규모가 더 큰 디즈니 월드가 1971년 10월 1일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적인 테마파크로 총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미국 외에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홍콩, 중국 상하이 등에도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 월드에는 4개의 월트 디즈니 리조트 테마파크가 있는데요. 매직 킹덤, 에프콧, 디즈니 할리우드 스튜디오, 디즈니 동물 왕국 등이 있죠. 또 유명한 테마파크로는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가 있습니다. 1964년 7월 15일에 개장했고요. 17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영화 및 TV 촬영 스튜디오이자 테마파크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유니버설 스튜디오 산하의 대표적인 테마파크입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인기 작품들을 명소로 구현해 놓은 게 이 테마파크의 특징인데요. 세트장을 관람할 수 있게 해놨고요. 4차원의 영화 장면을 느낄 수 있게 놀이기구를 만들어놨습니다. 또 스튜디오 투어도 있고요. 심슨 가족, 슈렉, 해리포터 등 유명 만화, 영화, 놀이기구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 있는 해양 테마 놀이공원 하면 시월드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를 졸업한 4명의 학생이 해중 레스토랑과 쇼를 모은 테마파크를 구상하면서 1964년 3월 21일 샌디에이고에서 시월드 캘리포니아를 열었는데요.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게 되면서 플로리다주 올랜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등에도 열었고요. 수족관뿐만 아니라 롤러코스터 같은 여러 놀이기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개, 바다사자, 북극곰, 돌고래, 범고래, 펭귄 등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있는 것으로 유명하죠. 음악 듣고 옵니다. Hatching Baby Raptor, 부화하는 아기 랩터,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듣고 옵니다. 주라기 공원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은 단순한 영화 한 편이 아닌 애니메트로닉스 기술과 CG, 컴퓨터 그래픽에 있어서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건 물론이고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일깨우면서 영화사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과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특수 효과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것도 쉽게 이해된다고들 말하고 있는데요. 주라기 공원은 전 세계적으로 9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고요. 이후 2편과 3편도 제작됐습니다. 4편 제작은 2008년 원작자 마이클 크라이튼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지연됐다가 주라기 월드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죠. 주라기 공원은 영화 특수 효과 분야의 혁신으로 평가받았고요. 1994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음향상, 음향효과상, 시각효과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술의 혁신성뿐만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이야기와 결합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재평가되고 있죠. 주라기 공원의 음악은 스필버그의 음악적 동반자 존 윌리엄스가 작곡했습니다. 공룡들이 처음 등장할 때 웅장한 메인 테마곡 웰컴 투 주라시 파크를 비롯해 경탄과 긴장감을 지닌 테마곡들이 조화를 이룬다는 각계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데요. 노래 듣고 올까요? Welcome to Jurassic Park. 주라기 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을 본 관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공룡들이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터질 듯한 긴장감에 나도 모르게 숨죽였다. 역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다. 주라기 공원 1편은 혁명적인 영화다. 명작은 명작이다. 과학적인 호기심과 재미까지 만족시킨다. 인간의 욕심에 따른 결과를 잘 보여줬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염소를 잡아먹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이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답게 멋진 특수효과와 스릴 넘치는 순간들, 몇몇 재미있는 장면들까지 많은 것들을 선사한다라고 호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영화의 효과는 지금으로선 오래됐지만 그 기쁨은 시간이 지나도 영원하다. 이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상력이 커지는 모습을 보길 바란다라고 전했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My friend, the Brachiosaurus. 내 친구 브라키오사우루스.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훨씬 긴 거대한 초식 공룡이죠.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처음으로 티라노사우루스가 등장했을 때 변호사는 무서워서 아이들을 차에 두고 화장실로 도망갔는데요. 겁에 질린 해몬드의 손녀 그리고 손자 렉스와 팀은 자신들을 버리고 갔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염소의 다리가 그들의 차 위로 툭 떨어지는 장면, 소름 끼치는 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그다음 명장면으로는 다행히 티라노사우루스를 피해서 아이들과 그랜트 박사는 공원 본부로 돌아오는데요. 아이들만 남겨두고 사람들을 찾으러 간 그랜트 박사. 렉스와 팀은 식당에서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때 숟가락 위에 푸딩이 흔들리고 이들은 주방으로 도망가는데요. 티렉스 두 마리가 들어옵니다. 싱크대 뒤에 숨어서 숨죽이고 있다가 국자가 떨어지는 장면 또한 명장면으로 뽑히고 있죠. 명대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티렉스의 습격으로 죽을 뻔했던 이안 말콤 박사가 다친 다리를 치료받으면서 해몬드 회장과 대화하는 장면인데요. 회장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유명한 테마파크들은 문제가 있어. 디즈니랜드가 1956년에 개장할 때도 문제가 많았다고. 그러자 이안 말콤 박사는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하지만 존, 캐리비안의 해적이 망가진다고 해서 관광객을 잡아먹지는 않죠. 주라기 공원 직원 데니스 네드리는 돈을 챙기기 위해서 공룡 알을 빼돌려서 도망가려다가 폭우에 자동차 바퀴가 수렁에 빠지죠. 그때 공룡 한 마리가 계속해서 그를 쫓아오는데요. 자꾸만 따라오니까 그 공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멍청하니까 멸종됐지. 그리고 데니스는 그 공룡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 중에서 The Raptor Attack, 랩터의 공격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뛰어난 상상력과 재미와 모험, 공포감까지 실제 공룡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던 영화 주라기 공원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주라기 공원이 끝날 때 흐르는 음악 엔드 크레딧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네, 이번 주는 여성의 아름다움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멋지고 맛지고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 정리해볼 내용은요.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데 웨이드가 미 연방 대법원에 의해 뒤집힌 후 미국에서 가임 여성이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또 여름 휴가철 휴가지에서 종종 겪는 일이죠. 따끔거려 쳐다보니 벌레에 물려 곤욕을 치르기도 하죠. 벌레에 물린 자국을 보고 어떤 벌레에 물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심현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국 사회가 미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들이 나온 후로 논란과 논의가 뜨겁습니다. 임신 후 약 24주까지도 낙태를 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였죠. 로데 웨이드가 40여 년 만에 폐기된 후에 이 피임약이 화두가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미국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50개 주 정부로 손으로 넘어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네.
낙태 찬성론자 가임 여성들은 임신을 예방하는 이 피임약 구매를 서둘렀고요. 미국의 제약회사는 피임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한 달도 안 된 얘기인데요. 이 당시에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이 피임약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하죠.
네, 이 정확히 말하면 사후 피임약인데요. 그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일부 유통업체가 사후 피임약 판매 수량 제한에 나섰다는 기사를 이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이 사후 피임약을 1인당 3알로 제한하는 등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조처를 취했고요.
네. 자, 미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사후 피임약이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후 피임약인데요. 모두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플랜 B라는 이름의 약만 의사의 처방 없이 누구나 살 수가 있습니다. 플랜 B는 가임 여성이 성관계 후에 72시간 안에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5일 안에 복용하면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경구 피임약인데요.
네.
이 호르몬 기반 알약으로 2011년부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피임약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또 한 회사가요. 이 FDA에 처방전 없이 피임약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또 했네요.
네. 피임약을 만드는 프랑스 회사인데요. HRA 파마가 처방전 없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피임약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후 피임약이 아니라 사전 피임약입니다.
네, 사전 피임약이라면은 그 플랜 B와는 다르게 성관계 전에 먹는 피임약이라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HRA 파마의 피임약을 FDA가 승인하게 되면 사전 피임약으로서는 처음으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사례가 되는 건데요.
네.
프랑스에 본사를 둔 회사의 제품이지만 미국에서 판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의사 처방이 필요했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지려면은 이 약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는 1,000명의 여성을 추적한 임상시험을 포함해서 FDA 요구에 충족하는 연구를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자, 제약회사 HRA 파마가 이번에 승인을 신청한 사전 피임약은 어떤 건가요?
네, 이 HRA 파마의 알약은 월경 주기와 임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죠. 프로게스틴만 함유한 이른바 미니 알약입니다.
네.
이 미니 알약은 영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미국 경구 피임약 시장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복용해야 하는 여성의 더 큰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프로게스틴과 에스트로겐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제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뉴욕타임스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구 피임약은 안전하며 또 복합제 피임약을 사용할지 아니면 프로게스틴 전용 알약을 사용할지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서비스나 안내가 제공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적어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피임약이요. 여성의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이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이 사후 피임약 부작용으로는 현기증과 피로감, 두통, 그리고 불규칙한 출혈, 경련, 그리고 하복부 통증 등이 있습니다.
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응급 피임약 사용을 하고 나서 생리주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응급 피임약을 복용한 뒤에는 4주가 지나도록 생리가 없으면 임신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급으로 사용하는 사후 피임약의 잦은 복용은 피하는 게 좋다, 이런 게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네.
임신이 어려워진다는 연구 보고도 있고요. 자주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네. 이 사실 이 피임이라는 게요. 자녀 수를 관리하는 개념에서 또 중요한 요소라는 게 또 사회적인 통념인데요. 미국에서 피임약이 언제 등장했을까 궁금해지네요.
네, 이거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신문이 피임의 역사를 정리한 게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인류가 피임을 시작한 건 기원전 3000년 전부터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오래됐나요? 인류가 가족계획을 시작한 시점이 그렇게 오래된 줄 몰랐네요.
네, 그렇죠. 이 신문에 따르면 인류가 피임을 시작한 게 기원전 3000년부터입니다. 고대 사회 시대 때는 이 동물과 물고기의 방광 아니면 내장 등으로 콘돔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네.
또 가시나무, 대추, 꿀에 적힌 약모로 만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1200년대는 약초 요리법이 존재했고 또 1600년대에서 1700년대에는 피임하는 것이 이단으로 처벌을 당해서 극형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피임에 대한 말을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해요.
네.
네, 또 1800년대부터는 위험한 물약이나 알약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수술과 독극물, 식물로 만든 약, 그리고 여성의 복부를 반복적으로 때리는 방법 등이 다양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최초의 피임 클리닉이 등장한 시기는 언젠가요?
네, 이 신문에 따르면 1900년대로 넘어와서 1916년 미국 최초의 피임 클리닉이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1921년 여성의 인권을 필두로 낙태권과 피임을 적극 지원하는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전신이 생기고요. 1960년 경구 피임약 판매를 승인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965년 그리스 월드 대 코네티컷 판결을 통해 부부 간 피임약 복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네.
1972년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이 피임약 복용 권리는 확대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또 1974년 FDA가 피임기구 판매를 중단시켰고요. 1978년 대법원이 각 주에서 이 피임약의 광고 판매 배포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네.
또 1992년 FDA가 3개월마다 복용하는 피임약을 승인했는데요. 이 수년간의 논란을 거친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자, 피임약은요, 미국에서 합법인데요. 그러나 대법원 클레런스 토마스 판사가요, 피임약 접근에도 제한을 두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이 피임약도 낙태권에 이어서 미국 사회에 뜨거운 화두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행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심현지 기자, 여름 휴가 계획 하셨습니까?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네.
올여름에 뭐 한번 캠핑을 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날짜를 잡지는 못했습니다.
아, 네. 캠핑이라고 하셨으니까 말이죠. 여름에 이렇게 보통 산으로 또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꼭 챙기는 필수 물품 중에 이걸 빠뜨리면 안 되죠. 바로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 뭐 물파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모기향을 또 챙긴다든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주 필요한데요.
네.
그런데 모기에게 가볍게 물리면 다행인데 무엇에 물린 줄도 모르고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사례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름 휴가철 벌레에 물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기사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죠. 우먼헬스가 벌레에 물린 모양을 보고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벌레 물린 자국이 분별이 되나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자주 등장하는 배드벅으로 불리는 집벌레, 그리고 벌, 진드기, 옴, 거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집벌레, 배드버그, 악명이 높죠?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집벌레로 곤혹을 치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여행지에서 지내다가 챙긴 또 물품 속에서 집벌레가 숨어 있는지 모르고 짐을 그대로 풀었다가 이 집 전체로 번져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집벌레가 고약한 이유, 바로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기생하기 때문입니다.
네.
한 번 물면 동시에 여러 곳을 물고 피를 빨아서 물린 자리가 매우 가렵고요. 아주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집벌레의 물린 자국은 붉고 팽팽한 자국이 납니다. 또 피부가 쉽게 노출되는 발이나 발목, 팔 같은 곳을 물고요. 분홍색이나 자주색, 빨간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집벌레에 물렸다 그러면 하이드로콜티손 같은 크림으로 이 가려움을 진정시키고 감염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 의사를 찾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지만
네.
이 물린 후에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아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은 벌인데요. 뭐 벌은 쏘이면 사실 모를 수가 없죠. 아주 따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벌에 쏘여도 처음에는 피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해요.
네.
몇 분 이내 쏘인 부위에 주변에 국부적인 부기와 발적이 일어날 수가 있고 흰색 표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벌에 쏘이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면 심각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를 찾는 것이 좋다고 해요.
네.
또 그리고 벌이 침을 쏘면 침이 사람의 몸에 박혀있기 때문에 이 침을 분명히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네.
처방약으로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옴은 어떨까요?
이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옴은 진드기에 의해서 발행하는 기생충이라고 하는데요. 옴에 걸리면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의 피부 표피에 구멍을 뚫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옴은 일반적으로 작고 윤기된 고름집 또는 물집이 있는 발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심하게 가렵습니다.
네.
또 종종 뭉쳐서 염증이 있는 분홍색, 또 짙은 붉은색 여드름처럼 보이는데요. 전에 옴에 걸린 적이 없다면 노출된 뒤 몇 주 동안 발진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이전에 옴이 있었다면 노출된 지 하루나 4일 그 이내에 발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옴은 장기간 직접적인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요. 매우 전염성이 강한 그런 것인데
네.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면 의사를 만나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페메트린 구충제 크림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거미는 어떤가요?
거미는 일반적인 벌레에 물리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미에 물린 것인지 바로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물린 것을 발견하고 작은 거미를 발견했다면 해당 부위를 비누와 물로 씻고요.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특정 거미의 독소는 피부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거미에 물린 자국은 어떤가요?
이 피부 색조가 짙은 분들은 붉어짐이 더 미묘할 수 있고요. 물린 부분이 갈색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거미는 두 개의 구멍을 남기기도 하니까 물린 자국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네.
상처 부위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붉거나 아니면 만지면 뜨겁고 괴양이 생기거나 또 열 또는 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 최대한 빨리 의사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또 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진드기잖아요. 진드기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네, 맞습니다. 이 틱은 물렸을 때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물고 지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종종 물린 자리에 그대로 진드기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진드기가 붙어 있다면 제거를 하는데 비틀지 말고 그대로 위로 잡아당겨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나 수의사에게 진찰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서 소독용 알코올에 진드기를 담아가서 비닐봉지에 보관하면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숲에서 시간을 보낼 때는요. 긴 바지, 긴 소매를 입고 방충제를 좀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심현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멋지고 맛지고 시간은요.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는 낙태권 폐기에 따른 피임 관련 소식 살펴봤고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벌레와 벌레 물렸을 때 대처법과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안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b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b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BOA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지역 내 미국 동맹들과의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 확대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동 내 동맹들에 대해 계속 굳건하게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중동 지역의 긍정적 미래 구축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중동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또는 이란이 중동의 공백을 채우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임 후 중동 지역을 처음 순방한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스라엘을 방문해 중동 관여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중동 순방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회복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1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경량 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어제 국무부가 한국에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MK-54 경량 어뢰와 관련 장비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판매 계획을 미국 의회에 통지했다면서 한국은 총 31발의 이 어뢰와 회수 가능한 훈련용 어뢰, 관련 지원 장비, 부품 등의 구입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MK-54 경량 어뢰는 해상작전 헬기인 MH-60R 시호크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2020년에 9,600억 원, 미화로 7억 3천만 달러를 투입해 2025년까지 시호크 헬기 12대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건데 한국 해군이 어제 해군 항공사령부를 공식 창설했습니다. 해군은 이날 창설식을 갖고 새 항공사령부가 해상 경계 작전의 핵심 부대로서 적 잠수함 위협 대응 등을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새로 도입할 P-8A 포세이던 해상 초계기, 해상 작전 헬기, 기뢰를 탐색하고 제거하는 소해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등이 새 사령부에서 운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견으로 공동성명 없이 폐막되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틀째 마지막 날 회의를 열어 식량과 에너지 안보에 관해 진전을 거뒀지만 예상대로 공동성명 없이 의장성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개최국인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라니 앤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제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회의 뒤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G20의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특정 지을 것인지에 대해 우리와 이견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은 스리랑카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이 성난 군중을 피해 해외로 도피한 뒤 사임한 가운데 라닐 위크 레메싱게 총리가 어제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스리랑카 의회는 16일 오늘 회의를 열어 라자팍사 대통령 후임자 선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로 도피한 라자팍사 대통령은 의회에 제출한 사임서에서 경제난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국민들은 라자팍사 대통령과 그의 가족 등 친인척이 정부 요직을 공유하면서 나라의 경제를 망친 주범이라면서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오늘 우크라이나 중부도시 드니프로의 우주산업단지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공격을 가해 적어도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또 러시아가 이날 드니프로 남쪽의 니코폴에 폭격을 가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일요일 내일 북한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구름 많겠으며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흐리고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29도, 청진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BOA 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7월 16일 토요일 BOA 저녁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